지구촌 돋보기.
안녕하세요. 지구촌 돋보기 박영섭입니다. 범하는 서구 문명과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돼서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범하 여행 세 번째 시간으로 범하 사회와 범하 사람들 살펴봅니다. 범하는 종종 The Golden Land, 황금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범하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수천 개의 사원들, 불탑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금으로 도칠한 범하의 불탑들은 특히 추수 때가 되면은 황금빛 들판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주변을 온통 황금색으로 만드는데요. 이때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하네요.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사원과 불탑들이 의미하듯이 범하는 전체 인구의 약 90%가 불교 신자들입니다. 이 말은 곧 범하 사회와 범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은 불교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풍토가 변하면서 불교 역시 그 사회에 맞게 조금씩 변화했지만 그래도 초기 불교의 순수한 원형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범하라고 하는데요. 범하 전문가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범하인들에게 불교는 종교적인 역할을 넘어서 삶의 지침이라고 설명합니다.
범하에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역할도 하고요. 종교적인 역할을 지나서 이게 하나의 삶의 지침입니다. 불교에서 휩싸였다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덕적인 기준,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얻고 있고요.
태국과 함께 세계 최대 불교 국가로 손꼽히는 나라답게 범하인들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은 아주 신실합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범하의 남성들 역시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머리를 깎고 승려 생활을 경험해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또 불교의 저변에 있는 이른바 윤회 사상은 범하인들의 현실관에 투영되기도 합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 쌓은 업이 많기 때문에 남성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어요.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재자든 뭐가 됐든 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업을 더 많이 쌓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범하 출신 남성 키아 잔타 씨는 이 불교는 범하인들의 성격 형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Always smiling. Rich or poor, you can see abundant of smiles in Burma once you go to Burma.
범하 사람들은 항상 웃습니다. 범하에 한번 가보시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범하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범하의 아침은 항상 밝은 햇살과 따뜻한 기운이 넘치죠. 그래서 범하 사람들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범하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도들입니다. 불교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칩니다. 용서와 관용을 가르치죠. 범하 사람들의 종교 역시 그들이 잘 참고 항상 미소를 짓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범하인들은 다혈질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하네요. 한인들도 민족적 기질을 얘기할 때 이 다혈질이다 이런 소리 종종 듣곤 하는데요. 하지만 한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범하인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혈질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처럼 앞에 대놓고 화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실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대신에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보복을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 엄청나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싸움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지지비비로 가리지는 않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을 아주 잔인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하죠.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학연 지연 이런 거를 전혀 따지지는 않거든요. 별로 중요시를 여기지 않고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 최소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정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시장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상행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온정주의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들어선 버마 민선 정부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가까이 굳어진 관행과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힘들겠죠? 버마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장준영 교수는 그러나 이 버마의 사회주의는 일반적인 사회주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버마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사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뭐 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뭐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배경은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을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이제 두 개를 가지려고 하니까 고통이 온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국유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버마의 이 같은 사회주의는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1988년까지 공식적으로 26년간 버마를 지배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모든 재산이 국유화되고 이른바 산불 정책도 만들어졌죠.
일하지 않기, 노동하지 않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그 다음에 해고당하지 않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일은 뭐 9-to-5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습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잘 살았던 버마가 지금은 유엔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이유. 이제 조금은 설명이 됐을까요? 그런가 하면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도 앞으로 버마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돼야 할 사회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를 보게 되면요. 하급 관료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장관이나 차관 정도의 데스크에 가보면 결제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이,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넘버원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항상 펜딩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료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왕조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하나의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차지하는 역할 이런 것들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시골 마을을 가게 되면 항상 선출을 하지 않고 되어 있는 그 마을에 가장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관습법 이런 게 더욱더 강력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겠죠.
또 오랜 기간 집권했던 버마 군부 독재 시절의 군대식 문화는 이 같은 관료주의, 사회주의와 결합해서 이 버마 사회를 수평적인 관계는 거의 없고 수직적인 관계만 작동하는 사회로 만들어놨고 이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부 권위주의의 그 유산이라고 하면 이제 상명하다리죠. 군대식 문화.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관료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와 결합해서 상하관계가 상당히 명확한 그런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상당히 느슨하고요. 수평적인 관계는 거의 없고 수직적인 관계가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마는 1960년대까지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장준영 교수는 과거 이 같은 발전 경험 때문에 버마는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밌는 게 버마 같은 나라는
1960년대까지 상당히 잘 사는 국가였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이 나라는 상당히 잘 살았던 흔적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지금 현재 뭐, 그, 동남아에 있는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들,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지능 개도국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발전 경험이 전혀 없었고, 지금 현재 성장 단계에 있는 것이고, 버마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했다가 다시 침체, 정체, 다시 제도약의 그런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일단 경험이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발전 환경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될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버마 출신 남성 키아 잔타 씨는 버마는 지금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으며 바른 궤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uring the colonial time, British call it, it is a jewel in the crown. Very rich.
식민지 시대 때 영국은 버마를 왕관의 보석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버마는 매우 잘 살고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버마는 독재자 네윈의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 궤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독재와 억압 아래서도 부처의 미소를 잃지 않던 버마 사람들은 이제 버마에 불고 있는 개혁의 바람을 기대와 희망으로 조심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돋보기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